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현재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교수님으로 계신 주종훈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또 변함없이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과천중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선교사역하시는 김 목사님 네 분과 선교팀원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 많은 것들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상실의 깊은 경험 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많은 상실이 있습니다. 확실성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다 주관적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이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하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저 아름다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중심과 권위도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중심이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졌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자분들이 성도님들에게 훈련도 받고 어떤 일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죠.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섭섭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속 요청을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만 합니까? 요청하면 부담스럽고 내버려 두면 섭섭한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중심, 권위를 상실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상실이 있는데 이야기의 상실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삶은 사건이나 이벤트라기보다는 연속성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상실되다 보니 남아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즉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편한 반응이 주어집니다. 목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중심교회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 그런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모입니다. 진리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졌더라도 항상 저 끝에 또 목사님이 뭘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려고 저러실까 괜히 불편해집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의 상실은 견딜만한데 더 큰 상실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의 상실입니다.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귀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잘 보여지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나오는 말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감각의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6절, 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눈이 있을 때 볼 수 없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코가 있을 때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을 때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한다. 이게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15편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죠. 하지만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금씩 조금씩 의지하다 보면 우상처럼 됩니다. 우상의 모습은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없는 겁니다. 눈은 있는데 영적인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귀는 있는데 형태는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겁니다. 입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아픔이죠. 이러한 상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삶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해집니다. 고대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와 연결된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영어 한 구절만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는데 한 번만 써도 괜찮겠죠? 예, To be everywhere is to be nowhere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길이라면 어디도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 시대를 살아가면서 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있습니다. 원하는 곳이면 두세 번만 누르면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길은 없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것과 갈 곳이 정해질 때만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된 영역에서만 찾습니다. 특별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한된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세속화가 주어집니다. 더 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능력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괜히 이웃이 미워집니다. 마음속에서 짜증과 분노가 주어지고 무엇인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내가 갱년기가 되어서 주어진 현상일 수도 있고 그냥 인생 살다 보니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합리화하기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그 대부분 모든 뿌리에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감각의 상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비교적 친숙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계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본문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었는데 다윗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렇죠? 질투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꿈쩍도 안 하시는데 3,000명이라고요. 우리 과천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3,000명이 넘어서 그러신 건가요? 한 사람 그리고 소규모의 무리가 너무 싫어서 없애려고 한 나라의 왕이 무려 3,000명을 데리고 전쟁 중에 피곤한데 데리고 간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진짜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길가 양 우리 곁 굴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급히 왔는지 물론 모르겠지만 피곤해서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다윗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울을 완전히 없애버립시다. 이거 완전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다가가서 옷자락을 뱉습니다. 그 옷자락을 뱉은 다음에 5절에서 이런 표현이 주어집니다. 5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즉 옷자락을 벤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길로 걷고 다윗도 자신의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의 구절인데 이 구절은 주의하지 못하면 몇 가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나마 여기서 옷자락만 베고 그냥 가게 된 것은 그래도 평소에 다윗을 좀 신경 써줬기 때문에 다윗이 베푼 호의 아닌가 처세술로 해석하는 겁니다. 있을 때 힘 있을 때 좀 잘해놓으면 힘이 없을 때 위기가 주어졌을 때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평소에 잘해놓으면 힘이 없을 때 위기가 주어졌을 때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런 처세를 이야기하는 건 근거가 약합니다. 또 하나 사울의 편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옷자락만 베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럭키비키 아니야? 이거야말로 원형적 사고의 전형적인 예시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울 편에서는 그래요. 이거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저 옷자락만 조금 뱉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이어도 목숨보다는 덜 귀한 거잖아요. 요 정도 옷자락 베는 것 정도예요. 왕의 옷이 좀 베어졌는데 그게 뭘 중요한가? 이거 완전 감사하다. 럭키비키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성경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고 위험한 해석이며 조심해야 할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건들면 하나님이 그냥두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맞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종교개혁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 선교사, 특별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런 분들을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틀린 해석이 아니지만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주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 것은 잘못한 일인가요? 아니면 해도 되는 일인가요? 물론 답을 구하지는 않는데 그냥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옷이 베어졌으니까 억울할 수 있고 뭐 다른 생각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해도 될 만한 일인가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분께 감사한데 이건 해도 되고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이상을 해도 괜찮아요. 다윗이 억울하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찾아왔습니까?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살에 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옷자락 정도 뱄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해도 되고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사실상 굉장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지극히 평범한 일, 당연한 일, 해도 되는 일,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그 일을 하나님과 연결한 겁니다. 그게 다윗의 훈련된 마음입니다. 왜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일에 그 일을 하나님과 연결했을까? 왜 거기에 마음이 찔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평범한 그 일에 하나님을 담아냈을까? 이것은 다윗이 훈련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 그저 그런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있느냐?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이 마음이 훈련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움츠리며 깨어있는 동안 밤새 하늘의 별 낭만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했던 훈련은 내면을 살폈던 그 깊은 훈련이었습니다.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내 안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내 안에 무슨 욕망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내면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나의 일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고는 하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주어지는 공허함, 상실감, 아픔, 상처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수 있지만 좀 전에 제가 허락을 받고 영어를 썼는데 다른 언어 한 번만 더 써도 괜찮을까요? 네, 헬라어인데요. 에레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레모스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인데요. 이 광야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독, 외로움 뭐 이런 표현으로도 주어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살피는 훈련의 시간과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을 고독의 실천으로 발전시켜서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홀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외로움 가운데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내면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감정이 있는지, 무슨 욕망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훈련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을 살피는 것,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괜찮은 생각, 조금 괜찮은 감정, 그래도 나쁘지 않은 욕망이 있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깨끗하고 좋은 생각을 가져와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연약한 그 모습이라도 그 생각을 정직하게 연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런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저의 감정은 이렇게 추악합니다. 주님, 제가 봐도 제 욕망은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지저분한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수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이 훈련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는 게 왜 어렵냐면 우리의 영혼이 긁히는 걸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통 지내다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엄마 나 그 들어보셨어요? 긁혔다는 거예요. 내 상처받았다. 나 삐쳤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였거든요. 친구들끼리도 그럽니다. 나 그 한마디면 애들이 긴장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친구들끼리도 그렇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긁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내어드리면 당연히 긁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보여집니까? 그걸 기다리고 그래야만 주님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면 긁히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 저의 정직한 모습, 저의 감정, 저의 생각, 욕망을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삶의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인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건 아닌데 삶으로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손님과 주인의 차이는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형제님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예, 형제님 저 처음 보셨죠? 저도 처음 봤어요. 아무 대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질문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웹에서 온 사람이 뭐 갑자기 나한테 뭘 시킬까 그런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형제님이 그 이야기입니다. 저 형제님이 저에 대한 호감을 좀 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저 목사니까요. 신방을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댁에 신방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이 형제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목회자이니까 기도하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필요로 하면 기도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신방을 가면 아무리 목회자라도 손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서 나한테 뭘 대접해 주나 기다려봐도 아무것도 안 주시고 뭐 차 한 잔도 안 주시고 그럴 뿐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봅니다. 그럼 이 형제님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할까요? 왜 남의 냉장고 열어봅니까? 그렇게 안 해요? 영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좋은 영재님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출발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안 듣고 형제님 부엌에 팬츄리를 열어봅니다. 방이 열려있길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이 너무 멋있어서 열어봅니다. 여러 옷들을 살펴봅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상 서랍도 열어봐요. 컴퓨터가 열려져 있고 태블릿이 열려져 있길래 안에 싹 들어가 봅니다. 밖에서 보고 있어요, 저를. 침대가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거기에 누워봅니다. 그럼 저 형제가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야, 진짜 무례하다. 라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요? 제가 저 형제님 댁에 무엇으로 갔어요? 손님으로 갔잖아요. 네, 뭐처럼 하고 있죠? 주인처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에서 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내면을 살피는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손님처럼 대하고 싶어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존중하고 섬기고 싶어하지 내 삶에 거침없이 들어오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 영역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계시고요. 제가 섬기면 대접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할 수 있는데 이 신앙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너 어떻게 사는지 내가 한번 쳐보라 근거를 찾겠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작은 생각도 작은 욕망도 벌벌 떠는 그 너의 그 깊은 생각과 감정 전부를 내가 받고 주인으로 함께하고 싶다. 힘들지? 정말 어렵지? 그 욕망 때문에 괴롭지? 내가 같이 하겠다. 라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생각, 감정, 욕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되어드리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지 못하면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일그러져서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주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필요할 때만 찾는 겁니다.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에서도 제일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필요할 때만 찾아요. 밥 먹기 혼자 외로우니까 너 와서 나랑 밥 먹자. 내가 필요할 때 너 이거 해라. 필요할 때만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내면을 살피라는 이 다윗을 통한 훈련의 요청이 주어지냐면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만 찾는 이 신앙을 지니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지니 들어보셨죠? 알라딘의 지니. KT 인공지능 지니. 어찌됐든 똑같이 지니라고 불리우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부르면 와서 도와야 되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 와서 하면 혼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착해요. 열심히 믿어요. 행복을 꿈꾸고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사람들 해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필요할 때 부르면 와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지니처럼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는 존재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일찌감치 알고 삶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언제든지 내 깊은 감정, 생각, 욕망까지 담아낸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내면을 살피는 이 깊은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옷자락을 벤 다음에 거기서 멈췄을까요? 마음이 찔려서 거기서 멈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안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감각이 없어지면 이 사람의 살갗도 베울 수 있고 이 칼끝이 심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큰 유혹과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험이나 유혹이 오잖아요. 다 견디고 다 저항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지극히 작은 욕망과 시험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지극히 작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옷자락 뺀 것에서 멈추지 않으면 살로 칼이 향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안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냐면 커다란 시험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경계가 모호한 것. 이거 뭐지?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요 정도 했는데 좀 괜찮아요. 그럼 거기서 감각이 상실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빨리 간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멈추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빨리 가요. 이것 때문에 작은 것에서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애매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감정이 주어지거나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해도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멈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이죠. 멈출 수 있는 훈련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를 사역했다는 건 혹시 과천 중심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리고 수요일마다 빠지지 않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 처음부터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뒤끝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10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저희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사역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비자 문제도 어렵게 했고요. 사역도 어렵게 했고 뭐 주거 문제도 어렵게 했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느 부족이지?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냐가 문제지. 야, 아프리카가 이런 거는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래서 그래. 지금 순식간에 어디로 갔죠?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이게 아프리카의 문제 아니잖아요. 케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부족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한 그 일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작은 것에 경계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거침없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막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나한테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 힘들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야, 너는 그 시험 다 알고 있어요. 시험은 찾아오고요.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다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내 삶에 다가올 때 내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훈련이 바로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지녔지만 동시에 이웃을 향해 사람을 향한 영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그게 본문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수요일 저녁이니까 뭐 일과 시간 보내시고 딱 저녁 때 되니까 피곤하시죠? 피곤하시면 피곤하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피곤하시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화면으로 나오거나 본인의 성경 보시면 되는데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길가의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간 사울의 모습입니다. 뒤를 돌아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금방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좀 애매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젊은 형제님처럼 아니 성경 공부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약간 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닐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시대와 문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근데 혹시 본인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앞에 숫자 2번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을 가리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발을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 요 의미를 알려면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 뒤를 본다, 발을 가리운다. 똑같은 의미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석이 가능해요. 사울이 지금 뒤를 본다. 이제 생각하는 게 있으시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발을 가리운다, 뒤를 본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널브러져서 쉬며 낮잠을 잤다라는 뜻이고 오, 맞았어요? 또 하나는 용변을 봤다. 주로 이쪽에 생각이 있으셨군요. 어쨌든 어떤 식의 해석을 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한나라의 왕이지만 지금은 그냥 널브러져 있는 중년의 아저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그렇죠? 이 모습에 두 가지의 시선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시선은 4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동료들의 시선입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뭐라고 했냐면 보여지는 대로 봤습니다. 원수 그날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냥 모습 그대로를 읽어낸 겁니다. 똑같은 모습에 다른 해석이 주어지는데 그 다른 해석과 관점은 6절입니다. 요 구절은 다윗의 관점인데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이거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그렇게 봤지 원수 그날 내가 그 다릅니다.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똑같은 대상의 관점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중년에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대로 본 사람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관점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사람을 보여지는 대로 봐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고 나와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다윗의 동료들처럼 하지만 다윗은 그 보여지는 대로 본 모습을 그대로 읽어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이거예요. 사람을 보실 때 보여지는 대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로 규정하지 마시고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심어두고 있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그걸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실천입니다.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저녁 시간에 잠깐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 아저씨들 집에서 보면 아 뭐 그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했으면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까요? 저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하나님이 귀한 남편이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여러 일을 하다가 지쳐서 앉아있는데 나는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쉴 때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너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다 그렇게 잠깐 쉬는 거예요. 다 맥락이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올 때마다 왜 저렇게 올까? 왜 저렇게 옷 입고 올까? 왜 헤어스타일이 저 모양일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사연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와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이걸 의도적으로 훈련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슴 깊은 곳에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훈련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아주 이걸 절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한국과는 달리 이제 선교지나 다른 나라는 주로 부모가 학교를 데려다 주고 다시 이제 픽업을 해와요. 아니, 데려와요. 데려옵니다. 근데 제 아이가 진짜 어렸을 때 한 1학년 정도 아주 유치원 넘어서서 1학년 요 정도 2학년 요 사이였는데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사역을 좀 일찍 마쳐서 제 아이를 픽업하러 데리러 학교 일찍 갔습니다. 근데 수업이 끝나기 전에 도착해서 마침 마지막 수업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을 카펫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앉아서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제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엉덩이에 바른 카페트에 엉덩이에 바른 콘크리트에 딱 걸치고 누워서 대자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놀랐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이런 애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저와 제 아내를 봤을 때 또 하나 놀란 건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 아이를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도 신경 안 쓰고 친구들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볼 때는 그냥 공부도 참여하지 않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냥 애로 보이는데 저는 누구를 보고 있겠어요? 제 아들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든 남의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열심히 하나 보다 그 정도예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을 보는 거예요. 걔가 널브러져 있든 뭘 하고 있든 내 소중한 아들인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도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가?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죄송합니다. 이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교수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막 강요하기보다는 그래도 사연이 있겠지라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때 굉장히 절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라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에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에요. 문제는 그게 누구예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아내이고 남편이고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자녀이고요. 직장에서 만난 동료이고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이자 옆에 앉아있는 형제요 자매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상을 볼 뿐만 아니라 또 위대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 기름 부음 받은 주,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까요? 영광의 고백이 나와야 할, 드러나야 할 현장이 어디냐면 삶의 지극히 평범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보다 귀한 소식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뭐 주저없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아요. 어디로 오셨죠? 어디로? 예, 맞아요.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오셨다는 것만 기억해요, 우리는. 어디로 오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짐승의 냄새나는 밥그릇 통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영광을 삶에서 찾으려면 영광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영광이 어디 있는지도 같이 보는 신앙의 일종의 바이포칼입니다. 두 초점을 갖는 거예요. 그 영광만 보기 시작하면 지저분해 보이고 아주 난잡해 보이는 현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아주 냄새나는 현실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수치의 자리인 십자가에 계셨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죠? 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건 생각하면서 왜 말구유는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시려면 새로운 곳, 뭔가 유명해져야 된다는 셀럽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가장 잘 실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사역했을 때 예레미야를 건져낸 그 구수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오물구덩이에 빠졌어요. 말이 오물구덩이지 막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막 냄새나는 오물구덩이에 빠졌어요. 하수구에 손만 담갔다 빼도 손에서 냄새 지우는데 일주일도 더 걸립니다. 경험 없으세요? 진짜 깨끗하게 사셨군요, 인생을. 아니, 하수구에 손만 담갔다 빼도 지워지지 않아요. 오물구덩이에, 냄새나는 오물구덩이에 예레미야가 빠졌어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쟤는 그럴만하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해요. 오물구덩이 있으니까 오물구덩이처럼 다 봤어요. 에벤멜렉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왜 오물구덩이에 갇혀있냐? 이 보아와 같은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느냐? 해서 헝겊조각을 이어서 이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사람을 보실 때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여건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그 여건에 있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짧은 기간 3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가 변방이에요. 어떻게 나라 이름을 변방으로 졌을까? 그렇죠? 우린 좀 친해졌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라의 이름을 짓는다면 대한민국 뭐 이렇게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라 이름을 변방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진짜 변방이라 전쟁 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기억하거나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전쟁 이후에 유명해졌어요.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KF에서 지낼 때 진짜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변방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나라가 초대 기독교 유산을 다 가지고 있고 비잔틴의 문화와 그 신앙의 유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콘스탄티노플의 유산이 다 있고요. 정말로 숨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유적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숨겨진 보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냥 그렇게 오물구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20년, 30년 함께 살았지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 사람 지금 인생 내가 다 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얘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중심교회 다니면서 성도님들 말은 안 했지만 저분은 저런 사람일 거야. 이런 식으로 단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적인 과제예요. 보레퍼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 공동체를 꿈꾸지 말아라. 지금 현실 공동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를 경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천 중심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눈에 보여지는 형제 자매들이 지극히 평범하거나 내가 밖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영광이 지극히 평범한 일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영광이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에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서 영적 감각을 회복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내면에서 주님을 살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의 영적 감각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모든 면에서 형통해지는 것 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사 이전에는 없었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위로의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관계 속에 행복이 꽃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선교팀 주님의 두 팔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그곳에 귀한 하나님의 뜻 다 이루고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울려 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목적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시는 생업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자손 위에 부족함이 없고 감사가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된 예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